그때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 우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 행동이 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 남이 안 본다고 그래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얼른 꿈뻑 저러고 그리고서 자기네들끼리 쉬쉬하고 오는 이런 것은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하는 그러한 그 책망을 받기에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이 보건 안 보건 내 그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을 할 때 그때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에게 오는 이 충동 아무도 안 보니까는 내가 얼른 집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안 볼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욕심을 채우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들의 그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태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가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게 위선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누는 저 이현숙 집사 얘기 들으면 우리가 그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구약에 있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경시하고 그거는 구약 사람들이나 한 거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었으면 됐어.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이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구약 신약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거 신학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이 뭐 신학교 교수나 뭐 목사들이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절대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깊이가 있고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진리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더 송이 꿀보다 달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의 앞으로의 그 좌우명이 되는 겁니다. 왜 천국 가기가 쉬면은 예수님께서 나만 믿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왜 천국은 그것이 문이 작고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얼마나 그 천국이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 쉽게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다. 정말 이 자리가 내 영혼이 살아서 다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결단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예수님 뒤를 따르고 동행하고 말씀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예, 얼마 안 되는 우리 작은 또 수지만은 이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깊이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저희들의 마지막 때에 깨닫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또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저희들이 모두 더 이제 참 선택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합당히 여기는 그러한 신부로서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김을 옮겨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깨우침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같이 이제 열심히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들로 염겨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장을 공부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는 못했고 그 전주에 4장 1절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4장 1절이 이제 휴거가 되는 그 예수님의 부름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2절부터 가능하면은 그 마지막 11절까지 한번 다 해보겠는데 그 앞에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할 적에 제가 같이 잠깐 그 공부한 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공부한 걸 잠깐 우리 리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금요일날 여기 못 나온 사람들을 좀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요즘 제가 참 이 그 금식을 했더니 머리를 맑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잠깐 가봅시다. 전에는 그 무심하게 그리고 지나갔던 그런 구절들인데 거기에 아주 그 깊은 그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저 김재희 집사님하고 또 김성근 집사님은 다 들은 거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고 거기 이제 16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열두 제자를 내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부터 보면은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열두 제자를 내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16절서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하는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고 둘씩 내보내는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잘 그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이것을 여기에 지금 비밀스럽게 감춰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 12명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도 받기 전에 그냥 예수님이 잠깐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예수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오는 거죠. 진짜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그것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여기 하시는 그 말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가 공회의 너희를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채찍질 당하고 공회에 넘겨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지도 않았었고, 이거는 정말 그 바울 시대에 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그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거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마지막 대환란 때 그때의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열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23절 제일 마지막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거기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인자가 다시 오리라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 그 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복음이 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숨겨진 그 속에서 2000년, 2500년을 그냥 왔다 갔다 예수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은 여기서는 이 예수님이 그 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런 그 숨겨진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나오죠. 여기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그래 제자들이 그 여자들을 이제 쫓아버리려고 그랬을 적에 예수께서 대답하라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갈릴리에 오셨지만은 예루살렘에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이 똑바로 나를 영접하라 그거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 여자가 대답하여 가랬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인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그러한 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셨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 적에 이제 예수님이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런 것을 시험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믿음을 끝까지 이제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했다. 그런데 가만히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이 농담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오셨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절을 같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내가 임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양쪽 보시는 걸 가지고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전에 천년 전, 그 1500년 전에 모세와 그 다음에 600년, 500년 전에 엘리야를 나는 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것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면서 아 이게 이러한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그 3절에도 보면은 그 14장 3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만나는 건데 예수님이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중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끌어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휴거에 그 초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데려 저 구름 휴거로 초청을 해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혼인 잔치가 이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밑에서는 환란이 이루어지는 그 순서를 여기서 예수님이 잠깐 비춰보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풍습이 여기에 지금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주서부터, 그러니까 요번주,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 로샤샤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 새로운 달력이 5767년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부터 금요일날 밤 새해요. 5767년이고 그게 이제 나팔절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 후에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또 닷새 후에 장막절이 있어요. 이거는 봄철에 이제 그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 강림절이 있는 그거와 비교를 해서 그때에는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이제 그 가을철의 절기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이 그 수확으로 나팔절은 그 휴거하고 같이 우리가 쉬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장막절은 이제 마지막 다 수확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이제 뜻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가을에 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마다 이제 그 자기네들이 지키는 이 절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슬렘들이 라마단이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금식하는 기간도 바로 지금 어저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을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을 보냅니다. 결국 그 알라 신과 하나님 유일신 혹은 달라요. 이거는 사실은 그 미혹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의 이 사람들이 그 섬기는 이 신들이 그 따르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요. 그랬을 때
사람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영적인 이 세계에서 볼 적에 이 영계에서 얼마나 지금 그 영적인 그 대립과 싸움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이 그 갈등과 싸움이 지금 얼마나 준비됐나. 그 김영원 선교사님 그 천국 보고 온 그 테이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데 천사들이 그냥 쫙 말하고 총 무장을 다 하고서 그냥 일렬로 서 있는 것이 끝도 없이 서 있는 것이 다 보았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면 갈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또 그 한 2주 전에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신부의 banquet 그 신부 잔치 혼인 잔치의 파티를 그 여는 이 준비를 그 아름다운 그 들판에다가 선사들을 시켜서 차곡차곡 준비시키는 거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와서 내 신부들 내 자녀들에게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를 하라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만큼 그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특징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줘서 이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메시지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면은 우리가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귀담아 듣고 이제 그 이 퍼즐에 조각조각 구석이 다 들어맞는 그러한 이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준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이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쭉 한번 봅시다. 한번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같이 읽지요. 1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4장 2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4장 1절은 휴고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신부들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결단을 하고 또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666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오면은 나중에 그 이삭 죽기 거기에도 우리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나머지는 천국의 그 하늘 보좌과 그다음에 천상에 대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김영원 선교사님 그 간증 테이프도 보면은 내가 지금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여기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생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하였더니 즉 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휘고되는 이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보좌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여기에 그 모든 그 초점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을 초점으로 해서 그 주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을 여기서 빠치면 안 돼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분을 빠뜨려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높보석 같더라. 즉 성부 하나님의 모양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그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벽옥이라는 게 그 제스퍼라고 그러는 건데 아마 그 저 약간 그 푸른빛깔 나는 또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아마 그 보석 중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석은 이제 사디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 그 루비처럼 빨간식으로 나는 것. 또 그리고 이제 녹보석은 무지개 같은 녹보석. 이거는 에메랄드처럼 그 아주 그린색으로 이 초록색으로 나는 이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각양각색으로 이 표현한 거죠. 이 벽옥은 아주 투명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리고 아주 완전히 트랜스페런트한 완전히 뚫어볼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깨끗하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홍보석은 그 빨간 색깔 그 예수님의 피를 표현하고 그리고 녹보석 이것은 그 무지개 같은 녹보석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에 이제 그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거기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그 24 장로들, 24 보좌들 대해서는 여기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로들이 사람이냐 천사냐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이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람들 것들.
사람들.
예,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이제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24 보좌들을 보면은 그 보좌에 앉은 그 사람들,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24 장로들 보통 그 신학자들이 12 지파의 구약의 그 12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신약의 12 사도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여기에 있는데 자기가 빠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12 사도는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자세히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에 지금 사람들인 것만은 나중에 그게 확실해요. 자, 거기 봅시다. 거기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은 그 앞에 요한 계시록 3장 5절에 그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4대 그 옷을 입히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그래서 그 거기에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은, 즉 이긴 사람들 중에 올라간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계시록 19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19장 8절에 그 신부로 올라간 하나님의 그 교회들, 신부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심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열두 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의 열두 사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기 21장에 계시록 21장 그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지은 그 기초와 그 자료들을 표현하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라. 그리고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열두 양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것을 이제 보고서 그 모두가 24 장로들이 그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그 다시 그 4장으로 와서 4장 4절에 이 열 24 장로들이 금연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천사들은 면류관을 쓰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나와요. 그다음에 봅시다.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시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이거는 이제 마치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번개와 그다음에 그 뇌성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 임재와 이제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을 나타나는 하나의 그 전주곡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여름에 소나기 오기 전에 번개 치고 그 다음에 뇌성이 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뭐가 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치고 나서는 심판에 곧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영은 이거는 그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 구약에 우리 이사야서 11장 가봅시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기에 여호와의 신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 성령의 일곱 가지의 사역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등불은 그 일곱 영이 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와. 제일 앞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또 나오죠.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첫대는 일곱 교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일곱으로 연결되는 성령의 그 일곱 가지 그 사역이 교회에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도 일곱 영이 나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가 가라사대.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4장 5절로 와보면은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제 번교와 음성과 뇌성이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6절,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제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그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가지의 이제 그 동물들이 있는데 눈이 그 몸 전체에 가득하다. 이거 굉장히 참 아주 그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그 1장 5절부터 22절에 그 네 생물에 대해서 나오고, 에스겔이 같은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10장과 20장에도 그 네 생물에 대한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꼭 이게 사자와 그 다음에 송아지와 그 다음에 사람과 독수리가 아니라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요한이 보기를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생물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섰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유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자로서 왕중 왕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제 그 겸손한 그 섬기는 종으로서 이제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그 모형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날개가 있는데, 여기 여섯 날개는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생물들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어요. 그 여섯 날개는 이사야서 6장 가봅시다. 이사야서 6장에 그 이사야가 천사들을 봤을 때, 스랍을 봤을 적에 그들이 여섯 날개가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2절, 3절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때에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에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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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제 스랍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이제 여섯 그 날개를 각각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그 계시록 4장으로 오면은 이 네 생물들이 노래를 하기를, 찬양을 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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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라고 이제 그 찬양을 합니다. 천상의 찬양과 경배와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드리는 예배 장면을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 장면에 아주 그냥 참 장엄하게 이렇게 그 노래 소리와 함께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네 생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냐면은 밤낮을 쉬지 않고 드려요. 거기서는 밤낮이 없습니다. 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영으로 있기 때문에 졸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쉬지 않고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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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존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보시는 이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자, 이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자,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를 드릴 때, 이 요한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부르느냐를 우리가 주의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가장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론 급할 때 그냥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건을 아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서를 밟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감사 이런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제 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 여기도 이제 그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경배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누구에게 이 경배하고 면류관을 드리느냐 이 초점이 계속해서 이 그 보좌에 앉으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그리고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경배를 하냐? 이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게 바로 워십입니다. 워십. 우리가 보통 그저 찬양을 드릴 때 찬양과 경배해가지고 우리 같이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그 경배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쫙 나타나게 내가 전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한다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즉 이 면류관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천사들이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만이 자기의 그 공력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자기 자신의 그 빈약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을 볼 때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하는 그러한 그 자발적인 그러한 그 겸손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면류관을 벗었다가 드리는 이것은 천사들이 할 수가 없고 오직 그 사람으로 그 면류관을 썼던 24장로들, 다시 말하면 24장로들이 천사가 아니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표현이 조금 달라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입니다. 그 앞에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앞에 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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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5장 12절에 보세요.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대명사 이 존칭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그리고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다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찬양드릴 때 예수님의 표현을 그렇게 내드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세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 다시 11절로 들어가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제 7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에 비해서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토기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나님은 그릇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릇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토기장이 그 그릇을 빚는 그 주인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은 창조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또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성경 이 구절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천사들 네 생물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배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천상에서 이렇게 경건하고 아주 정말 아주 그 아름답고 또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존엄하게 이렇게 드릴 때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고 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예배를 이 지상에서 드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천상에서 그렇게 참 귀하게 아름답게 장엄하게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곧 천상에 갈 텐데 이 지상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그 해야 할 도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상에서 드리는 그 첫 번 예배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이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 천국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갔을 때 뭐 오리봉도리봉하고 그리고 이제 헛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고 깨달아서 우리도 같이 여기 24장로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내 생물과 같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토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그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겸허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깨닫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게 천상 예배를 보시는 이제 그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우리들이 예배가 온전히 참 귀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쳐지는 그러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 아버지 참 불성실하고 참 진정과 신령을 다하지 못하고 적당히 했던 것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가셔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한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가도 아버지 참 주님 올라오라고 부르실 때 그때 아버지 들림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아버지 경성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훌훌 털고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마지막 때 준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지난 주일에 우리가 1절 가지고 한 시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뭐 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또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죠. 5장 2절부터 김지사님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5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의 그 권리 증서 Land Grand Title Deed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싸우지도 않고 사탄에게 거저 내어주었던 모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권리가 그대로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그 증서가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것이 땅의 권리 증서라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을 해서 그래서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리고 이 땅들의 그 토질까지 변하는 그러한 이 저주 속에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저주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결코 행복이 계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되심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이제 무르게 하시는 완전히 토지 권리 증서의 씨를 이제는 완전히 하나하나 다 땜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오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그 권리 증서의 내용이 오픈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6장에는 바로 이제 그 대환란에 하나님의 대환란에 대한 시작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환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것이 이게 씨를 그 인봉을 떼음으로써 하나하나 떼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이 스크롤 이 두루마리에 그 일곱 인봉을 누가 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감사 그 감격 때문에 천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서부터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천사가 많은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24장로 앞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 앞에서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또 할 이가 없더라.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하늘 땅 아래 없다. 즉 모든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그 인을 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히 관심을 드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작은 그 별 중에 하나인 지구에 그 지구를 이 땅이라고 그럽니다. 지구를.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다른 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하면 우리는 전체를 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온 우주의 모든 그 별의 세계 또 우주의 세계 중에서 땅은 극히 작은 그러한 그 부분의 하나고 그리고 그 땅 속에서 땅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관심을 두고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땅 위에와 땅 아래라고 그랬어요. 왜 땅 아래라고 그랬습니까? 땅 아래에는 음부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이 스크롤 두루마리를 거기에 이 떼일 만한 그런 존재들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그 다음에 땅 아래, 여기에 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사도 이 요한은 혹이나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이것을 볼 자가 이것을 오픈할 사람이 있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 요한의 그 표정은 이 세상에 온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하나님의 그 권리 증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까이 올 그러한 존재가 너무나 없다 하는 것에 너무나 그 무력함과 그리고 참 그 자기 자신의 그 저 그 왜소함 너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그 작은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가망 없는 것을 깨달아서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대답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을 그 당시에 천사가 아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크게 울었을 때 그 울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에 헛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즉시 응답이 왔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참 그 눈물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울은 것에 대한 즉시 응답이 그 장로를 통해서 유대지파의 그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책과 일곱 인을 떼시리라라고 해답을 해주십니다. 이 유대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이제 야곱이 열두 지파를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열두 지파 자기 열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이 예언의 내용 중에서 이 유대 지파가 앞으로 이제 큰 그 후예가 하나님의 이제 메시아가 나올 거다 하는 것을 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거기 한번 봅시다. 계시록 아니 이제 창세기 49장에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게 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홀은 저 그 셉터라고 왕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이 저 뭐라고 그러나 지휘봉 같은 거예요, 요만한 거.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석이 달린 그 금, 그 지휘봉, 그 셉터를 들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왕이 이제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즉 그 이 권세를 집행하는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그 실로 메시아의 자손이 유대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웅크리고 울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영 위에서 쌓을 것이며. 자 이제 사자의 지파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그들이 예, 놀라지 않고 또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그 유다 지파의 나라인 그 유다 나라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그들이 예, 그 쇠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예, 그 나라가 시온산과 그 이스라엘에 강림할 때까지 이것이 계속이 된다는 것을 여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예언서에 호세아서 11장으로 가봅시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자 여기서도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그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다시 부르시는 이것을 이제 여기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상징하는 그 그림 중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사자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자주 이제 사자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린 양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사자와 그다음에 어린 양이 같이 어린 양이 같이 예, 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그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즉 사자를 표방하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암암리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서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여기 이제 또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6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게 예, 그 하나님의 예, 어린 양이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잘 한번 그걸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네 생물이 예, 그 앞에 있고 그다음에 장로들이 그 뒤에 삥 둘러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과 장로들이 있고 그 주위에 또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일 앞에 예, 어린 양이 예,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떻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까? 그 어린 양에 아직도 그게 목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찍 죽였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지 않았으면 큰 양이 되죠. 그런데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해서 벌써 목에 핏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일곱 영은 뭡니까?
교회?
일곱 영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예, 성령의 그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을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 예. 거기 이사야서 11장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11장 11장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4장 5절에 나옵니다. 4장 5절에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그 앞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했죠. 그 일곱 영이 바로 그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일곱 영, 즉 그 다시 예, 그 이사야서 11장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일곱 그 영을 대표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그런데 어린 양의 그 모습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아주 그 이상스러운 모양이에요. 어린 양이면 참 아주 그 귀여운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런데 어린 양이 일곱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 뿔, 일곱 눈.
예.
어린 양.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두루마리에 이제 거기에 씨링이 되어 있는 거기를 완전히 인쳐져 있는 그 인을 떼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속죄 양으로 이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유월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죠. 근데 그 유월절의 그 풍습을 보면은 어린 양을 이제 택해서 그래서 잡기 3일 전에 이제 2주 동안 그것을 이제 따로 세워놓는데 잡기 3일 전에 그 어린 양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자게 해요. 그래서 그 어린 양하고 그 자기 그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자면서 정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조그만 양 새끼가 이쁩니까? 그래서 원래 그 양,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어린 양의 그 뜻을 보면은 아주 귀염둥이, 예, 그 참 그 펫, 예, 사랑스러운 그러한 어린 양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유월절에 그걸 잡을 때 그 정이 들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발버둥 치고 울고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떼어놓고서 그리고서 그 어린 양에게 목에다 칼을 대고 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어린 양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어린 양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품을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 하는 것을 벌써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 없는 양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데 네가 그것을 그만큼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너희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죄 없는 어린 양이 이제 대신해서 너희들이 그만큼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그 다음에 귀엽게 여기고 했었는데 너희 대신 죽으니까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